제가 생각한 것이 하고자 합니다. 저희 급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오늘 다루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마음의 가치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에 주의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것과 행함, 행위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또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 행위,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가운데서 회개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그 다양하게 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정통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 신앙의 이 범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고 지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좀 행위 쪽에 굉장히 그 강조하는 편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그 행위에 대해서 아니 믿음에 대해서 확고한 그 어떤 확신을 가진 그런 그룹 안에서도 또 이제 로더십 셀베이션 그래가지고 이그 순종이 있어야 이 믿음이 믿음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하수만 있으면 좀그 뭐라고 할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우리 그 어떤 관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 48페이지 중간쯤 보면 회개와 믿음 그런 제목 하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다가 뭘 위치시켰냐 하면 회개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용서를 먼저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이제 회개의 의미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버리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 하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그 각성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든 또나 자신 앞에서든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서 고쳐야 되는 것이구나.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구나. 이 각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는. 그 다음에 죄를 버리는 것.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옳다 하고 살았던 것,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그 회의,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각성이 이 회개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을 사악하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인데 그 자기 길을 버려야 된다.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것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 나의 의에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로 돌이키라는,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라.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리하면에다 동그라미를 딱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습니다. 돌이킴이 없이 용서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어떤 것이라도 용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의 어떤 폭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다 품고도 남는 풍성한 용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무릎도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일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 일이 성취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나 회중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회개의 본질을 보면, 사람이 아까 위에서 봤듯이 자기의, 이 자기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옳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제 화도 나고, 또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그죠?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된 것조차도 내 생각과 다르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저희 친척 중에,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씩 명절일 때 만나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든지, 박해를 한다든지, 달리 대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행위 자체를 의롭다 하거나, 좋은 것이라고 하거나,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달라듭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21세기에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의인지에 대해서 그 기준이 서 있는데, 그 기준과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니까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동성애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다른 것으로 들어가면, 그죠? 부부간의 일, 직장에서 했던 일, 양가, 그렇죠? 우리 친정, 시댁, 뭐 이런 쪽에 뭐 대해서 뭘 하는 것, 이런 아주 구체적인 다른 것들로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방금 이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부분들이 우리 삶의 행렬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어지는 것,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내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누구나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가지고 있는 지식,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에 비춰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무릎을 꿇는 것,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무릎 꿇을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다. 그 사람은 회개했다고, 적어도 그 사람은 회개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것이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분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 안에도, 직장에서도. 권위에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얘기해줘도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건. 그래서 누구에게 속할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아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몸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생각들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그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 첫사람 안에 속했던 삶에서 내 혼이 지금까지는 이 첫사람 안에,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 첫사람 아담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 그분의 의에 속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타락할 때 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담이 받아야 할 바로 그 저주와 그 약함 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담이 우리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아담에서 나와서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아담, 하나님의 아들, 그죠?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첫 사람은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 안에 속하는 것, 의지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옳다 하는 것을 나도 옳다 하고, 여기서 이 옛 아담 안에서 내가 아무리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아니나 그것은 다르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타락할 때도 이 우리의 대표성을 띈 이 아담 안에 속함으로써 타락하고 죽고 지옥에 가게 됐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아담 안에 속함으로써 회복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향하는 이런 일이 데칼코마니 우리 그 그림 그릴 때 미술에서 그죠? 이게 딱 접기 전에 이쪽에다 물감을 칠한 다음에 딱 접어서 피면 이렇게 나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똑같아요. 이 타락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49페이지, 회개한 사람은 이제 삶에서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신이 주인이고 나의 몸이 이끌고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고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물론 순간적으로는 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삶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의 큰 틀이 아직도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그 고백이 참인지 진실인지를 살피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헛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 이 회개, 돌이킴이 없이 믿는다, 돌이킴이 없는 그 기초 위에 믿는다는 고백을 쌓아올릴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믿음의 진정성에 관한 부분 중에 행위냐 믿음이냐의 그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아니에요. 결론이 명확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을, 엉뚱한 곳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나 행위나 믿음이나에 있어서를 살펴볼 때 우리가 각각 따로 살펴봐야 할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교리를 명확하게 밝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교리인가? 구원에 대한 교리는 무엇이 어떤 것인가?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고, 이 작업이 끝나면 명확하게 밝혀진 이 교리를 나에게 적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단계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고 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막 섞어가지고 구분됨이 없이 다루기 때문에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 갈라가지고 요거는 요거대로, 요거는 이것대로 살펴보면 이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먼저 괄호 2번은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괄호 3번은 그 교리를 내 삶에 비춰보는 것,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자,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거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노력에 우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뭐 어떤 것을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물을 준비하심으로써 대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신 부분은 이 대속의 대신 속죄의 이 작업을 이 과업을 다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이전에도 이땅 위에 사는 모든 첫사람 아담의 모든 자손들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그 대신 속죄의 그 작업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행위나 선함이나 공로나 율법 준수나 이런 것들이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8절 이런 곳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딱딱 못 박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또한 가지. 이 교리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고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을 얻은 것이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것에 따라서 다시 취소가 된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태어남의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태어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우리 믿음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대신 속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준비에 의해서 갖춰졌고 완성되어졌고 그 완성되어진 그 대속에 의해서 구원을 한번 받으면 그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논쟁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단계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 대속의 선물을 누가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에게 이 대속의 공짜이고 은혜인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대속의 선물,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구원파에 그 계시다 오신 분들이 있죠. 그죠? 아직도 그 교리는 옳지만 그 실행이나 또 뭐라고 할까 성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대속의 과업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 주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 계십시오. 지금부터는 내 구원에 관한 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서 내가 예수님을 믿나? 내가 회개했나? 자기 스스로 살펴보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구나. 나는 회개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구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분이 대속의 선물을 주실 만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술의 신앙인지, 그죠?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카피를 해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 50페이지. 50페이지, 디도서 1장 16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정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네,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정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어요. 심판대 앞에 온 거죠. 와서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지옥에 들어가라고 마귀와 그들의 추종자들을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불 속에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에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놀라운 것들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왜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납득을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왜 이런 괴리 현상이 생겨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주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판단을 내리고, 자기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인데, 말하자면 어떤 티켓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이 티켓.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것으로. 내가 이걸 꽉 쥐고 있는 이상은, 그리고 이게 나한테 내가 한번 받은 이상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뭐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용용 죽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용용 죽겠지. 내가 이제 얄밉지. 그래도 나는 천국에 안 내려갈 수가 없지 이러고.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 앞에서. 용용 죽겠지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이냐. 두 가지 종류의 행위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것을 한 가지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째, 구원의 조건으로서 착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선한 행위, 그 다음에 율법 준수, 우리의 어떤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우리의 그 공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구제, 이런 종류의 모든 일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말하는 행위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 50페이지 뒤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좀 전에 말하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 준수, 선행, 공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표지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찬양을 드립니까? 왜 찬양을 드립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행위, 믿음의 표지로서의 행위입니다. 성경에는 이두 종류의 행위가 똑같은 행위가 나오는데 이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들은 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입니다. 이것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표지로서의 행위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행위죠, 행위. 아까 두 번째 말하는 그 행위.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이 말씀을 지킬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누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계좌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계좌는 믿음이라는 계좌입니다. 믿음이라는 계좌. 실제로 어떤 통장,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접는 종이로 된 그런 계좌에 받은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객관화시킬 수도 없고 누군가 그것을 대신 나를 대신 입증해 줄 수도 없고 그런 믿음이라는 계좌 안에 영생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 제일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다시 말해 믿는 행위로 그죠? 바라보는 것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확정해 줄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롯해서 누구도. 누가 그것을 확정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사례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믿음을 인정하셨고 삭개오에게도 오늘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십자가 옆에 예수님의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확정해 주기 전에 그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뜨려 놓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지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당신 언제 몇일 며칠 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절대 지옥에 안 가. 하나님께 용영 죽게 지키라도 절대 지옥. 이런 반복 세뇌나 이런 그걸 강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히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 확신을 점점 강하게 입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나 확고하고 많은 증거를 갖고 있고, 제 삶에서도 아마 드라마틱한 거 이런 거 간증하려고 그러면 많이 할수 있어요, 정말.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제가 죄를 범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것이 맞는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거에,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근데 편안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이전에 붙잡았던 것을 놓지도 않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도 마음에 불편이 없다. 이거는 악한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이지 티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의 약속이 헛된 것이냐, 약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장 강력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요. 그죠? 또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말해요.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어떤 교리로서, 아까 두 개의 작업이 있죠. 요쪽, 왼쪽 작업, 오른쪽 작업. 요 교리로서 계속 강화시키는, 이거 강한 거 아니고, 이거 별로 아니에요. 이거 진짜 계속 내가 죄를 범하고, 편안하게 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것. 그 내가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그 말씀, 이 교리를 나 자신에게 계속 적용해 가면서 내삶 속에서 구원을 확인해 가는 것, 입증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성경 속에서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에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정직하게 살펴보므로써 회개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그 회개의 열매, 그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우리 주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 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